성탄절 둘째 주일이자 동시에 2018년 그 송년주일입니다. 세월이 빠르지요? 벌써 마지막 주일이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새기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마감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공적 생애의 의미를 스스로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는 일종의 에필로그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서의 기록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총정리, 스스로 정리하는 예수님 당신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총정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 주일 전에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새겼는데 불과 한 주간 지나서 이 생애를 마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게 되었는데요. 너무 비약했지요? 지난주에 태어나셨는데 이제 일주일 지나서 생을 마감하는 말씀을 한다니까 아마 너무 비약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예수님 당대의 연대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시점에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그런 연대기적인 그런 거리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요체를 파악하자면 아주 간결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첫머리에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지난주에 그 의미를 나눴지요.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스스로 가난하고 찢긴 몸으로 그렇게 가난하고 고통을 겪는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잃은 그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내용을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진실을 다시 한번 간결하게 집약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44절에서 46절에 여기까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도 가난하고 찢긴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화하는 가운데 사랑을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곧 바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식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요한 공동체의 신앙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삶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당신께서 오신 뜻이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다. 나를 배척하고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47절에서 48절의 얘기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아주 분명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먼저 분명한 점부터 이렇게 확인할 것 같으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명쾌한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다. 이 점을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은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바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진실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진실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 진실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두려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진실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금기의 영역에서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재난과 심판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쳐주신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을 따르도록 한 그 신앙은 그런 소극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그 진실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과 더불어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그 말씀은 뭘까요? 그 말씀은 먼저 그 성격을 얘기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존하는 현실을 두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진 말씀은 결국 뭡니까? 그래도 심판은 면치 못한다. 이게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죠. 심판 나를 배척하고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은 사실은 뭐 그 말씀의 의미도 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만 맨 말미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이 얘기가 내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포하는 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결국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어떤 의문을 갖게 됩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맞습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이 다른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자 동시에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 문맥에서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을 유념할 것 같으면 두려움을 갖는 것 또한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 말씀의 진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뭐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은 결국 심판을 그렇게 인정한다면은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심판을 인정한다면은 결국 모순되는 얘기가 아닐까 우리는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대전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사신 근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 계속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은 바로 그 진실로부터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불어 언제폭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심판의 문제를 그 대전제에 비추어서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대전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심판의 문제를 부차적으로 더불어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참뜻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요한복음 자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장절만 얘기해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끝내니까 다시 한번 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의 그 말씀을 깊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줄여서 얘기하면은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 또는 구원과 심판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원의 빛 안에 사는 사람과 심판의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동시적인 현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적인 현상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뜻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한 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여기서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은 심판의 현재성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읽을 때 힘을 줘서 읽었는데요. 이미 심판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이미 심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미래의 어떤 곳에서 이루어질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바꿔 말하면 구원의 현재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환기시켜줍니다. 어떤 행위 업적의 결과에 따라 먼 미래에 어떤 곳에서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구원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먼 미래의 어떤 뭐 종말론적인 어떤 시점에 이 세상 끝 시점에 심판을 받을 것처럼 얘기 그런 뉘앙스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도 잘 보면은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지금 이 말에 따라서 심판받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에 환기를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은 사후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사후 보상과 관련된 문제일 뿐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곡해한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사후 보상으로 여기는 데서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타락의 구조에 동참하게 됩니다. 중세 교회가 범한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면죄부를 판 것이 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사후 보상에 대한 거짓 약속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도 뻔뻔하게 그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도들의 순수한 그 신앙의 열정, 헌신의 열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성장하는데 교인은 성장하지 못하는 사연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후 보상의 논리로 지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 반면 교회만 살찌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지 않고 교회의 몸집만 키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바로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냐, 지금 내가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심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후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는 또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장차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장차 받을 보상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로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지금 구원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지난 성탄절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JTBC 저녁 뉴스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 부모님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분들의 말투는 어눌했지만 한마디 한마디 뼈아프게 새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인터뷰 말미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 진행자에게 손석희 앵커에게 한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시죠? 오늘 성탄절날입니다.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려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정부에서도 우리 어둡게 이렇게 일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셔서 그 사람들 다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호소한 덕에 가까스로 지난 2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개정안의 핵심 쟁점들이 뭐였나요? 보호 대상을 더 확대해야 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된다. 급박한 위험 시에는 노동자 스스로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핵심 쟁점으로 했습니다. 아쉽게도 책임 강화한다든지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이건 정부의 개정안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타협에 의해서 결국 미진하게 되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나마 그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만으로 어떤 개선의 방향을 암시했다는 점에서 뭐 의미를 부여한다면 부여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안을 놓고 어떤 입장이 서로 대립했습니까? 이러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강구해야 할 바를 다해야 한다 하는 이런 입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시켜 놓으면 범죄자를 양산한다. 그럼 기업이 입주비 되고 결국 나라 경제가 망한다. 이런 입장 때문에 그걸 반대하고 그래서 결국은 타협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입장이 대립을 했습니다. 결국 그 대립 끝에 타협안이 나와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만 그 대립된 그 입장이 해소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대립 상황은 지속되고 있고 그건 계속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왜 강조하느냐. 여러분, 사람 몸의 중심이 어딜까요? 뇌이거나 심장이라고 생각하죠.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픈 데가 사람 몸의 중심입니다. 정상적일 때는 어디에 중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픈 곳이 중심입니다. 사람 몸의 중심. 가장 아픈 곳, 우리 사회. 우리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 현장. 그것이 우리 사회의 중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거기서는 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입니까? 이 상황을 놓고 사람을 지키자, 생명을 지키자 아니 비용이 문제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입니까? 이거 우리가 판단하는데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산적한 오늘 우리 산적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놓고 그 해법을 찾지 못하는 그 정치 현실을 두고 우리 사회 원로 가운데 한 분인 백낙청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칼럼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귀절만. 실명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당이 바뀌지 않았다고 개탄하는 사람도 많으나 나는 촛불 이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야말로 크게 바뀌었다고 본다. 크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국민을 속여서 집권하려던 정당에서 목전의 기득권 지키기에 안면 몰수하고 골몰하는 정당으로 바뀐 것이다. 오히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덜 바뀐 것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의 염원을 지금 집권 세력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확 바뀌었는데 지금 여당이 안 바뀌어서 문제다라고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근데 무엇이 옳으냐 이걸 분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빛 안에 사는 것과 심판의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제가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들 저마다 각 개인이 과연 구원의 빛 가운데 있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옷깃을 여미는 심정으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다가오는 그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